함께 살기 싫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예, 묘한 미소를 짓는데 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아프고 멀리 하기에는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아프고 멀리 하기에는 너무 외로운 사람들, 이런 가사로 누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히트를 칠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힘들고 건강을 지키는 일도 힘듭니다. 성공하는 일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혼자 있으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함께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인간은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사람을 피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를 두려워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교회 생활이 참 즐거울 텐데, 저 사람만 아니면 직장이 훨씬 편할 텐데, 저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쩌면 이미 한 사람이 떠오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말 한마디를 조심하게 만드는 사람,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고 멀리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힘들고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살기 싫은 사람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래부터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경제적 형편이 다릅니다. 정치적 견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상처의 경험도 다릅니다. 신앙의 성숙도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같은 성찬을 참여합니다.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와 맞는 사람과만 함께 살아라.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를 잘 알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있는 에레티전 도르사툼 이라고 하는 북미산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이름이 매우 어렵죠. 이 동물은 몸에 수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포식자가 다가오면 고슴도치는 등을 돌려 그 가시를 세웁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오면 다친다. 이게 고슴도치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 고슴도치에 비유한 우화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에 서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아팠습니다.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멀어지자 다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다시 서로를 찔렀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아프고 멀리 하기에는 너무 추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어떤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라고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제 욕구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의 종류를 말하면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시는 아주 잘 봅니다. 왜? 찔려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까다로워? 까탈스러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저 사람은 잘 보는데 이 사람은 잘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정상적인 나와 비정상적인 너. 그래서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야. 너는 비정상이야. 나는 normal, 너는 abnormal. 그런데 성경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그릇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찔렀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릇행에서 찔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하자가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에 찔린 사람이고 가시로 찔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온몸에 흉터투성이야. 남은 거는 상처밖에 없어. 그런데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준, 찌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입니다.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데 또한 다른 사람을 받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성숙한 신앙이란 나는 정상이고 저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가시가 있는 것처럼 제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제게 상처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는 모습은 여러 개가 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받으랍니다. 머리로 받으라는 게 아니라 뿔로 받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받으라고 말했어. 그래서 뒤따 그냥 가서 배우자를 받아. 그냥 이불로 받고 저불로 받고 손톱으로 핥히고 찌르고. 서로 받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받으라는 말은 프로스 람바노이, 람바노가 받다는 뜻이거든요. 프로스 플러스 람바노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견뎌라, 멀리 존재하는 것처럼 허락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서로 받으라고 하는 이 15장 7절 말씀은 모든 사람을 좋아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가까워지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 잘못을 무조건 참으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도 한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너도 한때 하나님과 사람을 찔렀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도 은혜를, 그 받아들여진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5장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래 불편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가 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더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한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집단은 매우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절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고 이런 배경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겼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음식 문제나 날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체성과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옳다, 너희가 틀렸다. 아니다, 우리가 옳다, 내가 틀렸다. 우리가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워요? 내가 옳으니까 싸우지. 내가 잘못했는데 싸우는 사람이 있어? 내가 죄인인데 대드는 사람이 있어?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똑똑한 자와 좀 멍청한 자가 있는데, 성숙한 자가 있고 미성숙한 자가 있는데, 유대인 있고 헬라인이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기쁠 때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게. 여기에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편해야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아줘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기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족함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아서 뉘우쳐서 이뻐서 받으라는 말이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배우자를 받아들입니까? 내가 왜 배우자를 받아주고 나를 기쁘게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찌를 때마다, 아플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보래요. 찔릴 때 십자가를 보래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셨기 때문에 그 찔리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찔릴 때 견디기 어려워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가까이 가면 상처만 줘요. 말을 하면 오해만 합니다. 침묵하면 무시한다고 그럽니다.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리를 두면 차갑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성격과 의지만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찔리고 상함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찔려요. 상해요. 너무 괴로워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들, 나를 반역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부한 그런 인간들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에 가서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시가 너무 많다. 너는 나를 너무 많이 찔렀어. 너는 나를 너무 심하게 찔러서 죽을 때까지 찔렀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은 나의 가시를 보셨고 나의 가시가 그분을 찔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가시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옳기 때문도 아니에요. 나도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진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준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악을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은 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할 때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찔 때마다 우리는 그 아플 때마다 상할 때마다 어디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가서. 내가 찔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면서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그 상함을 치료하시는 그런 치료약인 것입니다. 그게 보혈이에요. 함께 살기 위해 세 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하니까 잔소리를 하죠. 화를 내죠. 분노하죠. 극죠. 자녀를 바꾸려 하고 교우를 바꾸려 하고 직장 동료를 바꾸려 하고 배우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에서 알잖아요.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바뀌지 않는 인간, 고슴도치. 내 속만 터지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게 합니다. 옆 사람은 힐끗 보지 마세요. 내가 바꾸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게 뭐예요? 힘이 든 거예요. 짜증이 나요. 분노가 나요. 실망하고 냉담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좌절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하나님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도 지금 참고 인내하고 제 사람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나도 지금 힘들지만 참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잘못을 그냥 내버려둬라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폭력과 학대와 심각한 죄를 무조건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납은 지혜와 진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이 말은 나는 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야. 내가 심판자가 아니야. 내가 바꿀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왜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뿐이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롭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고 평안로우십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 맡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맡게 할 순간이 한순간도 아니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경계선을 가지셔야 돼요. 이 경계선, 바운더리를 지혜롭게 가지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서 진흙탕에 함께 뒹구는 것이 아니에요. 제 가운데 함께 호적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방종하고 방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와 나의 문제, 그 사람의 선택과 나의 선택, 그 사람의 책임과 나의 책임을 뒤섞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계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너의 문제야. 그것은 네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그것은 네가 선택해야 할 문제야. 그것은 너의 책임이야. 그리고 네가 바꿔야 할 부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 경계선을 성경 안에서 지혜롭게 가지셔야 돼요. 그 경계선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네,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네, 저 사람이 나를 어비주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한 경계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흔들 수 없는,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상황이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지혜로운 영적인 경계선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무시를 당하신 분이요, 욕을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경계선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갖고 계셨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빠지고 삐지고 아프고 괴롭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혜롭고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운더리 라인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없어. 그래서 모든 관계가 똑같이 갖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두 제자가 있었고 세 제자가 있었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사람이 있고 조그만 시간을 투자해야 할 사람이 있고 또한 내버려둬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떠나보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때때로는 멀리하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대화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용서해야 합니다. 때로는 분명한 경계를 두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돼요. 지혜롭게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 무분별한 밀착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혜롭습니다. 고슴도치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정도로 밀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지혜로운 거리. 모든 사람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모두 다 들여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도록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 친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는 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경계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공동체를 떠나기보다 그 안에서 성숙해 가십시오. 우리는 관계가 어려우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단을 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관계를 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옮깁니다. 떠납니다. 갈라섭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내 자신을 데리고 갑니다. 교회를 옮겼습니다. 얼마지 않아 또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을 옮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또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서로를 불편하게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다. 나에게 시비를 걸며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적용할 때 변화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적용할 때 변화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 찔릴 때마다, 상처가 날 때마다, 아플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배우자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혼자 있으면 스스로를 꽤 괜찮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쉽게 화내를 내는지, 얼마나 내가 쉽게 판단하는지,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조그만 여자 하나도 품을 수 없는 그렇게 좁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때마다 십자가에 가요. 그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랬는데 제게 하나님의 그 난리지를 주십시오. 어떻게 내 아내를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시에 많이 찔렸습니다. 큰 가시, 작은 가시 많이 찔렸는데 그 찔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가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찔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또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픈 그곳 속에서 성숙한 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을 배우는 것과 그분을 닮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아프지만, 상처가 되지만, 그것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숙한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만드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함께 살기 싫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한, 내 상처를 아물게 한 것은, 내 죄를 용서한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 와서 여러분들의 그 찔린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괴로워요. 밥맛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그 사람을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주님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제가 지혜로운 그러한 바운더리를 견고하게 함으로 상처받았다는 둥, 마음이 아프다는 둥, 너무 힘들다는 둥, 이런 얘기하지 않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어떠한 사람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마음에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주님이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멀리하라고 하면 멀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